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오는 15일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 지역과 북서부 볼린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적어도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유리 폴리아이코 볼린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한 회사 시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쳐서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린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서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르비우 서부 지역 공습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100여 채가 파손되고 유리창 500여 개가 깨지며 유치원 운동장이 파괴됐습니다. 안드레이 사도비 르비우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많은 미사일이 유격됐지만 르비우에도 타격이 있었다며 아파트 건물 최소 한 채에 대한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발사한 최소 28기의 공중과 해상 미사일 중 16기를 유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르비우와 볼린은 얼마나 많은 미사일이 발사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서쪽으로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르비우는 지난 7월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공습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러시아의 루브라 가치가 약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루브라는 어제 14일 국제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당 98루블을 조금 넘어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달러당 98루블에 거래됐던 지난해 3월 말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로 전쟁 전에 비해 25% 떨어진 겁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날 루브라는 미국 달러화 대비 100루블을 넘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오는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8.5%에서 12%로 3.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루브라 약세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러시아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한 달 만에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성명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늘고 있다며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루브라의 가치 하락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늘어난 군사비 지출과 서방국들의 에너지 수출에 대한 제재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현직 관료 3명이 2차 세계대전 패전 78주년인 오는 15일 A급 전번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치거나 참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패전인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류를 복납했고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과 다른 두 명의 전직 관료는 직접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이 밖에 약 70명의 국회의원이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패전인을 맞아 행한 연설에서 전시 일본의 아시아 침략이나 그 피해자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은 전쟁의 비극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등 전쟁으로 일본이 겪은 고통을 강조하며 일본은 전후 평화 공약을 유지하고 세계 문제 해결에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행동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곡물류를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방송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의 한 주유소에서 어제 14일 밤 화재가 발생해 적어도 30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긴급서비스부는 오는 15일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3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자들에 따르면 화재는 어젯밤 다게스탄 공화국 수도 마하치칼라의 고속도로 길가에 있는 자동차 수리점에서 시작됐으며 인근 주유소로 번지면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주유소 화재에 대해 마치 전쟁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이조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5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오는 18일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 군사훈련 정례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3국이 이미 방어훈련 정례화를 약속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 제안을 확인하면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 동해안에는 비가 내립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3도, 최고는 24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 내지 3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8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 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8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맞이합니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회동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며 특히 3국 정상 간의 사상 첫 단독 정상회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외국 정상을 초대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미한, 한일 등 양자 간 회담을 통해 상호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이번 정상회의가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hosting this trilateral discussion. This is an important trilateral relationship.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4발을 비롯해 올해만 2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선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 보장에 필요한 군사적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 군사협력 확대를 모색해왔는데 이번 회의에선 이런 노력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4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번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최우선 의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will be top of the list. I don't think there would be any surprise.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한일 3국은 북한 위협을 억제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술적, 정치적 억지력을 거론했습니다. 미한일은 이번 회의에서 3국 합동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북 억지력 향상을 위해 3국이 군사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약속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미 천명됐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와 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키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3국이 레이더, 위성, 무기체계 융합을 통한 미사일 요격 훈련 실시 방안 등을 이번 회의에서 합의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헤이노 클링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큰 위협 중 하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정권은 전례 없이 많은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런 미사일들은 한국과 일본, 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을 위협하는 만큼 3국이 이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크 전 부차관보는 미국, 한국, 일본의 군대는 거의 동일한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미사일 요격 훈련은 기술적 관점에서도 이득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미안일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게 할 경우 탐지뿐 아니라 추적 및 교전 측면에서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크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3국 정부가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를 비롯해 경제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북한은 물론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If the three countries, the three governments can cooperate in any host of areas, whether it's again missile defense.
아울러 클링크 전 부차관보는 중국의 정책과 행동이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면서 중국 문제도 중요한 의제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클링크 전 부차관보는 중국이 러시아 합동훈련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등을 침범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여전히 북한 정권의 유일한 후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서 대중국 견제 메시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최근 BOA에 미국은 북한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안보협력 강화를 바라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3국 단독 정상회의 정례와 3국 해군 공군 훈련 확대, 미사일 방어 정보와 첩보 공유 강화 등 미국의 제안에 분명히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표면적인 초점이 북한 위협에 맞춰져 있을 때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간 한라인 개설과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최근 램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를 인용해 3국 회담을 정례화해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공동 성명에 이를 명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각국의 정치 상황이 달라져도 3국 협력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출신인 토머스 싱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모두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3국 협력을 덜 중요시하는 지도자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possible that there will be a successor in any of these capitals that could have less affinity.
따라서 3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3국 모두의 국익이라는 인식 아래 이런 과정을 최대한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싱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중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사실이 역사적 중요성을 더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과 같은 역사적 문서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앞서 일본 지지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선 포괄적인 것과 일반 공동성명 두 개의 문서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한일 군사훈련 정례화 문제와 관련해 이미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상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또다시 시찰한 데 대해서는 한국, 일본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8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 군사훈련 정례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미국 국방부는 3국이 이미 방어훈련 정례화를 약속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VOA에 관련 서면 질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한 약속에 따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한일 양국 국방장관들은 지난 6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평가하는 각국의 능력 향상을 위한 3국 간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회담에서 3국 국방장관들은 대잠수함 훈련과 미사일 방어 훈련을 포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간 대응을 강화하고 이 같은 위협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는 방어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능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굳건한 동맹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영내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17일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면서 특히 미한일 군사훈련 정례화와 북한 미사일 정보 공조 등 군사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다루는 3국 간 협의체의 진행 방식과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군수공장을 시찰하면서 전쟁 준비를 강조한 데 대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 방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으며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공약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술미사일 생산공장과 전술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 전투장갑차 및 대구경 조종방사포탄 생산공장 등을 현지 지도했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은 지난 5일에 이어 엿새 만으로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테킴스 KN-24가 대량으로 정렬해 있는 공장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술미사일 생산 공장에서 미사일 생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으며 발사대차 생산 공장에서는 군대의 전쟁 준비 완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성능 좋은 발사대차들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 제안을 재확인하면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안보 협력의 당위성과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1년 전 내놓았던 대북 제안인 담대한 구상을 재확인하고 힘에 의한 평화 구축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국의 경제, 정치, 군사적 조치의 동시적이고 단계적 이행을 통해 비핵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내용의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제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열중하는 상황을 고려해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핵 위협 고도화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데다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라는 큰틀 안에서 공산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남북관계의 현재 상황에서 비춰보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악화됐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유화적인 대화나 협력, 지원 쪽에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제안을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 시각이 남북관계를 조금 더 큰 틀에서 보자. 세계적인 관점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같이 만들어간다. 그런 틀 속에서 보면 이제 북한 문제는 부각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윤 대통령은 대신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한동맹의 당위성과 한일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입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3국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발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 선상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미한일 안보협력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서 벗어난 광복절 경축사에 한국 내 반일 여론이 여전히 높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과의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유엔 사령부가 제공하는 후방기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이제 한미일 안보협력과 함께 북한을 확실하게 힘으로 제압을 해서 도발을 하지 않게 하고 비핵화도 관철시키겠다는 목표의식이 상당히 반영된 경축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이번 경축사인 일본 유엔사령부의 후방기지 역할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설명이 담겼다며 북한 위협의 엄중함을 드러내면서 일본과의 안보협력 필요성에 대해 한국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광복절인 이른바 조선 해방의 날 78주년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고 15일 보도하고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두 나라 간 강력한 상호 지지 연대를 강조했고 푸틴 대통령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정을 공고화하는 데 쌍무 협조를 강화하자고 밝혔습니다. 김영석 전 차관은 북러 정상들은 매년 광복절 친서를 교환했다면서도 지난달 말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계기로 이루어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안보협력 의지를 노골화하면서 북러 간 밀착이 급속하게 강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탈북민들이 미한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등 구체적 사례들도 언급되기를 바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출신의 이현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은 14일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3국 협의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14일 VOA와의 통화에서 오늘 18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가 3국 각국이 우선시하는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뭐 일본은 이제 납치자 문제 또 예. 미국은 현재로서는 안보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가져간다고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은 또 이제 북한 대북 정책에서 북한의 우호적인 사람들과 과거의 이 신경전이 더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제 3개국이 각자가 뭐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실질적인 이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조직체가 없습니다.
연구원은 미한일 3국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직체를 만들고 혁신적인 기술 같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보내거나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3국 간 실질적인 상설기구가 설치되면 북한 인권 증진 등을 위한 임무를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미한일이 국제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데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재현 진검다리 공동대표도 이번 3국 정상회의가 과거 북한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안건만 논의하던 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길 희망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논의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구체적인 인권 유린 사례들이 언급되길 희망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을 보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거든요. 일본은 그냥 납북자 문제, 한국은 이제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인프로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못 내고 있고 미국은 뭐 핵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북한 인권의 개선 문제에 중요한 점을 우리가 놓치고 있거든요. 특히
박 대표는 북한이 유엔 보편적 인권 정리 검토에 참여한 게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 문제, 중국에서 송환된 사람에 대한 비극적 처벌, 성분 시스템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이 공식적인 회담 자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토론해야 하는 안건을 구체화한다면 희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9년 탈북해 2015년 미국에 유학 온 30대 탈북민 김두현 씨는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를 꼽았습니다. 김두현 씨는 주민 통제를 위해 북한이 악용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가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끔 북한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해봐도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뭐 상황이 날이 갈수록 굉장히 암울하다는 거예요.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물류 교류를 할 수 있는 중국과의 국경을 개방 오픈해야 된다. 네, 그래서 네, 한미일 정상이 그것에 대해서 좀 힘도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또한 북한 김정은을 움직일 방법은 미한일 3국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하는 3국 정상의 분명한 메시지가 나오길 바란다고 김두현 씨는 덧붙였습니다. 2014년 탈북해 미국 중서부에 정착한 김마태 씨는 3국 정상이 북중 국경 개방 시 강제 송환될 수 있는 재중 탈북민에 대해 언급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묶여 있다가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북한에 넘긴다고 하는데 참 이 같은 탈북자로서 이 그 중국 당국이 이 국제적 인권선언에 부합되게끔 좀 이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좀 해주실 것을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마태 씨는 또한 3국 정상이 북한 주민의 민생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과 이를 비호하며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단호한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광복절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이 국경일을 맞아 미국을 대표해 한국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건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나는 70주년을 맞은 우리 동맹의 힘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강력한 유대의 토대가 되는 공동가치를 인정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념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인적 유대 확대와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 국제 평화와 안정 수호 등을 포함한 양국 간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 달성을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성취해왔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의 우정이 더 오래 이어지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우주군의 사상 첫 미한 연합훈련 참가는 북한 미사일 대응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의 정상화가 앞으로 미한일 3국 간 연합훈련 실시 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점점 더 악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과 한국군 간 연합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훈련이 치러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14일 VOA에 지난 2년간 미한 양국군이 2018년부터 있었던 훈련 연기 및 축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연합군의 준비태세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은 연합 준비태세의 훈련에 새로운 표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래식 포병과 보병, 기갑부대를 비롯해 사이버와 장거리 미사일 및 핵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북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전술과 작전, 전략적 수준에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13일,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 연습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 공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훈련은 안보 환경 내에서 다양한 위협을 반영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연합 방어태세와 동맹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엄격한 훈련을 통해 미한 동맹은 한국을 방어하고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을 증진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훈련은 한국과 미국의 오랜 군사 파트너십과 헌신 및 지속적인 우정을 강조한다면서 영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으로서 미한 동맹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실기동 훈련과 가상훈련 형식으로 진행되며 1부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2부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각각 실시됩니다. 아울러 미한 양국은 이번 훈련 기간 동안 연합 통합 화력 훈련과 공군 쌍매 훈련 등을 비롯해 30여 건의 다양한 연합 야외 이동 훈련을 실시합니다. 과거 미한 연합 지휘소 훈련이 지난해부터 을지 프리덤 실드로 명칭이 바뀌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정치적 이유로 취소되거나 축소돼 실시됐던 미한 연합 훈련을 4년 만에 재개하면서 대규모 훈련으로 치러진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올해 훈련에는 주한미군과 한국, 육해공군, 해병대뿐 아니라 미국 본토의 우주군도 사상 처음으로 연합훈련에 참가합니다. 주한미군 공보실은 미 우주군의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 참가에 대해 다영역 작전, 예를 들면 우주와 지상, 공군, 해군, 사이버 영역, 인재전 분야 영역에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우주군의 첫 훈련 참여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다양화되는 위협에 대응해 미군과 한국군 내에서도 관련 대응이 더욱 세분화되고 있으며 미 우주군 창설과 연합훈련 참여는 이 같은 변화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The U.S. is trying to recognize Kim Jong-un has hoped for a long time that by hiding missiles.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미사일 위치를 숨기는 등 미국의 타격 수단에 대한 취약성을 피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면서 미국 우주군이 하는 일은 그 미사일이 어디에 있는지 또 김정은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군의 연합훈련 참여는 북한의 중대한 미사일 도발이나 제한적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과 한국이 관련 분야에서 좀 더 강력하고 의미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특히 미국 본토 우주군이 사상 처음으로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데 주목하며 과거 훈련에서 미 공군이 담당했던 역할을 우주군이 맡으면서 지휘 통제와 통합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베넷 선임연구원은 을지 프리덤 실드와 같은 대규모 연합훈련의 정상화가 향후 미한일 3국 간 연합훈련 실시 등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Korea has really a very limited number of airfields and ports,
현실적으로 제한된 수의 비행장과 항구를 갖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일본의 군사시설을 거치지 않고는 미한 연합훈련 실시를 통해 마련해온 준비태세를 실전에 적용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군사훈련이 펼쳐질수록 일본까지 참여한 3국 형태의 훈련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시 미국과 한국, 일본이 3국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전략과 물자, 이동, 병력 수용 능력에 대한 상시적 점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 집계한 북중 무역 통계가 한국의 추산치와 약 5억 달러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 송유관이 여전히 가동 중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는 2022년 북중 무역 총액을 15억 3천만 달러로 집계해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해관총서가 공식 발표한 작년 북중 무역액 10억 5천만 달러보다 약 5억 달러 많은 것입니다. 두 기관 사이에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건 중국의 대북 유류 공급량 포함 여부 때문입니다. 해관총서는 북한에 공급한 유류, 특히 원유 수출분을 사실상 0으로 표시했지만 코트라는 이를 약 5억 달러로 추산해 두 나라 무역액에 합쳤습니다. 코트라 관계자는 14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류 등을 포함한 HS코드 27류에 대한 북한의 대중 수입 실적을 집계할 때 원유 부분이 중국 해관총서에 반영돼 있지 않아 매년 제공 예상량 약 50여만 톤을 반영해 집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원유 수출분이 0으로 표시돼 있지만 북한 내 원유 소비 정황이 지속되고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예전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종합하면 중국이 자체 무역 자료에 북한에 제공한 원유와 기타 유류량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코트라가 자체적으로 중국의 대북 유류 공급량 추정치를 합산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1960년대부터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원유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당국은 이후 대북 원유 공급량을 자체 무역 자료에 기록했지만 돌연 2014년부터 이를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이 북한에 공급한 원유는 연간 약 50만 톤 수준, 코트라의 예상치도 이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세관 기록상으론 두 나라 사이에 원유 거래가 전혀 없지만 여전히 원유가 송유관을 타고 북한으로 향하고 있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유는 단둥 외곽에 위치한 다산 유류 저장소를 출발점으로 하는 송유관을 통해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북한 평안북도 봉화화학공장으로 옮겨집니다. 이후 봉화화학공장에서 휘발유 등 연료용 유류로 정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BOA가 구글어스를 통해 지난해 12월 봉화화학공장 일대를 촬영한 맥사 테크놀로지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공장 내 주요 굴뚝 두 곳에서 연기가 나오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원유가 휘발유 등으로 정제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연기가 피어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밧산을 출발한 원유는 압록강에서 북한으로 넘어가기 직전 중국의 가압시설을 거치는데 이곳 가압시설 내 건물에서도 연기가 포착됐습니다. 또 이 일대에는 도로를 포함해 곳곳에 눈이 쌓여 있지만 유독 가압시설 내 공터에는 눈이 치워진 모습입니다. 이 역시도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중국의 송유관 가압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위성사진 자료를 통해 지난해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공식 무역 자료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자체는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닙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의 연간 대북 원유 공급량을 52만 5천 톤, 약 40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가 상한선을 넘기지 않는다면 제재 위반 논란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북 원유 공급량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중국이 북한의 원유를 얼마만큼 또 얼마나 자주 보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량을 기입해 자체 무역 자료를 더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누락은 국제 규정에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So China in effect acknowledges that they ship the crude oil. They just do not put it in their customs data, which they.
브라운 교수는 중국은 사실상 원유를 북한에 보낸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단지 그들은 세관 자료에 이를 기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세계 무역 기구 WTO의 관세 규정에 따라 당연히 따라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매번 기재하던 항목을 2014년도에 왜 멈췄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중국에 물어볼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 정부가 핵실험을 일삼는 정신나간 정부에 원유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자국민이 알지 않길 바랐을 수 있다며 중국의 원유 공급분 기재 누락 요인을 해석했습니다.
I'm suspicious that they don't want Chinese people to know that they give North Korea crude oil.
그러면서 미 국무부를 비롯한 누군가가 중국 정부의 기록 누락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오인은 미국 국무부와 중국 정부의 관련 내용을 질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오인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해제하기로 이란 정부와 합의한 가운데 국무부는 이란의 불법 행위에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탄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결 해제 자금이 테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인도주의적 목적과 식량 지원 등에 자금을 사용하는 건 미국 제재가 항상 허용한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The use of funds like these for humanitarian purposes, for food,
파텔 부대변인은 이란의 영내 불안정한 행동, 이를테면 테러 자금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무인기 제공, 인권 탄압 등 이 모든 것에 대응하는 건 미국이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가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을 대상이라며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란 정권의 인권 침해뿐 아니라 러시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한 일들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묻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봤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 약 60억 달러를 해제해 카타르의 이란 소유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이란에 수감 중인 미국인 5명을 석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을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특징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 절도를 거론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2012년에서 2022년 사이버 공격 보고서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 위협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국가는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 가장 정교한 행위자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국가정보국장이 매년 발표하는 정보당국의 세계 위협평가를 언급하며 최근 평가는 사이버 공간을 전략적 우려의 한 영역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주요 위협 행위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국가들의 공격은 정부기관 컴퓨터에 접근해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미국 내 공공민 민간 부문 기관으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며 컴퓨터 장비를 파괴하거나 잠재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암호화폐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돈을 훔치기 위해 기업들을 겨냥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행위자들이 랜섬웨어로 의료회사들을 겨냥하는 것이 북한 사이버 공격의 특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공격 활동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보고서는 미 정부는 사이버 사건을 조사할 때 사건의 배후를 밝혀 누구의 공격이라고 말하고자 한다며 그러나 적들은 활동의 흔적을 모호하게 만들고 제거하며 공격 캠페인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를 사용함으로써 미 정부의 이런 노력을 복잡하게 만드는 조치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많은 의원들이 청문회와 연설, 입법 과정에서 사이버 사건의 빈도와 유형 및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의회에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가 청문회와 법안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지난달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지난해 17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고 이는 탈중앙화 금융 분야에서 탈취된 전체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절반 정도가 훔친 암호화폐 자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Last year, North Korea stole a record-breaking $1.7 billion in.
이달 초에는 워런 의원 등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며 행정부의 대응 계획을 의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의 미셀 스틸 하원 의원은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훼손하는 북한의 활동에 책임 있는 자들을 파악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관여했는지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2년에 한 번씩 의회에 제출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초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의회는 또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무세출법을 지난 5년 동안 매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 해커와 연관된 암호화폐 믹스 업체와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에 대한 제재 등 북한의 암호화폐 돈 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5월과 8월에 각각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세탁에 사용된 믹서 서비스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최근 북한이 구매한 중국 중고 선박 20여 척은 대부분 특정 시기에 건조된 중소형급 선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올해 22번째 선박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의 지난 5일자 지도에 북한 깃발을 단 화물선의 이동 장면이 보입니다. 북한 해역을 출항한 이 화물선은 중국 산둥성 동해상, 즉 한반도 서해상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잠깐 위치 신호가 잡힌 것입니다. 이 선박은 얼마 전까지 중국 선적의 롱신 12호였지만 이날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해 외부로 발신된 정보에 따르면 선박의 이름은 양각도 01호, 선적은 북한입니다. 중국 선박이 또다시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난 것입니다. 앞서 BOA는 올해만 모두 21척의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에 매각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척이 더해지면서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모두 22척이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롱신 12호가 양각도 01호가 됐다는 건 안보리 결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북한이 구매한 선박의 면면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이들이 사실상 모두 중국 중고 선박이었다는 점 외에도 선박의 크기와 연식 등에서 유사점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2척의 선박은 3척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게가 총 톤수를 기준으로 2천에서 4천톤, 재화 중량 톤수는 4천에서 6천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화 중량 톤수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의미하는데 선박의 수가 많지 않은 북한 입장에선 중량 톤수 4천에서 6천톤은 중소형이지만 10만 톤이 넘는 선박을 운용하는 다른 국가들에선 만 톤 이하 선박은 소형으로 분류됩니다. 또 올해 북한이 구매한 선박 대부분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건조됐다는 점도 주요 특징입니다. 건조된 지 13년에서 18년이 지난 만큼 곧 노후 선박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얼마 전까지 1970년대에 건조된 선박을 운영했던 북한으로선 비교적 신식 선박을 구매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새 북한 선박 양각도 01호도 선박의 중량 톤수는 4,082톤이었고 건조 연도는 2008년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변의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버츠 전 위원은 최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구매한 선박에서 공통점이 발견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선박이 북한과 중국 사이 짧은 항로를 단시간 내 여러 번 다닐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would say suggest that these vessels are primarily intended to do carry cargo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마츠 전 위원은 이 선박들은 주로 황해에서 중국과 북한 사이를 오가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이 항로가 하루에서 사흘 거리 혹은 중국으로 출항해 북한으로 되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틀일 만큼 매우 짧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작은 선박은 운용이 쉽고 또 운영 비용도 저렴하다며 상대적으로 작은 선박을 이용해 황해를 운항해야 하는 북한의 필요에 매우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북한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건조된 선박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데 대해선 그 시기에 많은 선박이 건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uring the period of time where the world trade was doing, the world economy was doing very well. This is prior to 2011.
세계 무역과 경제가 호황을 누렸던 2011년 이전에는 기업들이 노후 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많은 선박을 주문했지만 이후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선박을 소유하거나 선박을 주문한 기업들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처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 중국 소유이거나 상대적으로 작은 선박을 인수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선박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물로 나온 것이라고 와츠 전 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북한의 불법 구매가 특정 시기, 특정 크기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들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업자들이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도 최근 북한의 선박 구매가 급증한 데 대해 북한이 노후화된 만톤급 이하 중소형 선박을 그나마 덜 노후화된 중고선박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선박이 오래되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만톤급 이하 선박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건조된 지 40년이 넘은 선박을 운영해왔지만 최근 이들 선박의 포착 횟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대신 북한이 구매한 선박 중 일부는 이미 운항에 투입돼 중국 항구 등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한국과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군사정보 공유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과 사이버 방어훈련과 파괴적 기술에 대응한 토상훈련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제임스 매키 안보정책협력담당국장은 10일 나토가 한국과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KI가 주최한 나토, 한국과 일본 협력심화 토론회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매키 국장은 한국의 나토 군사정보 공유체계 합류의 함의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We are looking for where we can increase that intelligence exchange as part of ensuring that we have a shared operational picture of the many threats and challenges that we face.
매키 국장은 우리가 직면한 많은 위협과 도전에 대한 공통의 작전상의 인식을 갖기 위해 협력국들과 정보 교환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공유를 통해 나토와 협력국들 간 정치적 협의와 정책 결정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측의 협력을 심화하는 데 있어 상호 신뢰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키 국장은 나토가 인도태평양 협력국들과 논의하는 공동의 위협으로 중국의 도전, 북한의 미사일과 핵 확산, 자율무기체계, 빅데이터, 인공지능, 국제규범과 표준에 대한 도전, 기후변화 등을 꼽았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대테러 협력, 사이버 방위, 신흥기술, 군축, 비확산 등 11개 분야에서의 협력 지침이 담긴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ITPP 협력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키 국장은 나토 주도 훈련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방안을 양측이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한 질문에는 신흥기술 대응 도상훈련과 공동 사이버 방어 훈련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would just sort of stress NATO is not seeking to become an Indo-Pacific country or an Indo-Pacific power. We will see NATO exercises in the Indo-Pacific region.
매키 국장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토는 인도태평양 세력이 되려는 게 아니다라며 자원과 거리 문제를 고려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 훈련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한국에서 많은 수의 병력이 훈련을 위해 유럽으로 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현장에서 실시되지는 않겠지만 신흥기술이나 파괴적 기술에 대한 컴퓨터상의 도상훈련이 실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토의 사이버 방어 훈련에 한국과 일본이 모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한국이나 일본이 실시하는 사이버 방어 훈련에도 나토가 참관하거나 잠재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키 국장은 지난달 빌뉴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가 한국, 일본과 각각 체결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ITPP를 통해 북한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ile there are a lot of similarities between the ITPP for Republic of Korea and the ITPP for Japan, there are in fact differences too.
매키 국장은 나토가 한국, 일본과 각각 맺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며 대북 협력을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은 분명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큰 도전이지만 그 도전에 대한 접근 방식은 각기 다르며 각자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집중하고자 하는 협력 분야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12년 전부터 핵 확산 등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정기적으로 발표해 왔다는 것입니다.
Because we do believe that those are challenges, those are in fact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re violation of DPRK's international.
맥키 국장은 북한의 행동이 UN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전 세계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나토 동맹국들이 북한 정권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북한의 미사일과 핵 역량 고도화는 나토가 분명히 한국, 일본과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전쟁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거의 120명의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외국산 전자제품과 기술 수입을 계속하기 위해 제3자 중개업체와 러시아 밖의 환적을 활용해 왔습니다. 키르기스 공화국에 있는 기업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기 시작한 이후 통제된 전자부품과 여타 기술을 러시아에 빈번하게 수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수출된 제품 중 일부는 러시아 국방 부문 기업들에게 제공돼 왔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 지원하는 러시아의 군수공장과 첨단 기술 분야를 계속 제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의 글로벌 금융시스템 접근을 더욱 제한하기 위해 러시아에 기반을 둔 5개 금융기관을 제재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또 러시아의 금속산업 분야와 에너지 분야에도 추가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재무부의 윌리 아다예모 부장관은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군사 능력과 보급 능력 그리고 경제를 제한하려는 우리의 또 다른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유 없고 잔인한 전쟁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러시아에 필요한 기술을 박탈하고 러시아 무기 공급 능력을 방해하기 위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는 러시아의 중요한 상품과 기술을 차단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우방국 그리고 민간 부문과 함께 제재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은 동맹국과 우방국들과 함께 러시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또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지지하는 개인과 기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